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자녀 양육의 원리입니다. 누구나 다 어떤 부모라도 자녀를 잘 양육하기 원하고 다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을 만드신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이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또 가정 안에서 자라왔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의 이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한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자란 그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가치관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롭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 영역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새로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오늘 본문은 4절이지만 바로 앞에 1, 2, 3절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말씀하셨고 그때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부모들에게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는 결혼도 내가 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원하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싫으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출산의 문제도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낳을 수도 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원하지 않으면 안 낳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결혼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모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모든 사람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나의 존재, 의미, 가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의 인생에 이러한 목적과 가치가 전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했던 것을 좀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나는 못했지만 내 자녀는 내가 못했던 그걸 좀 이루어가지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잘 되는 걸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재능과 자녀의 소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뜻이 아니라 좀 내가 못해본 것을 자녀가 해보는 걸 통해서 좀 대리 만족을 느끼려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더라도 때로는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에 100%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렸을 때는 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동일할 겁니다. 내 자녀가 다 신동, 천재, 다 뭐든지 잘하는 것 같고 자녀를 향한 놀라운 그 큰 꿈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커가면서 이제 다 깨어집니다.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이 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이전에 또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기 이전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막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부모의 위치에 있든지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이런 가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는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아비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주체는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고자 하면 당연히 그 믿음의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나 주일학교도 그거 부모님의 양육을 도와주는 것이지 부모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을 세상의 공교육에 다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공교육의 목표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원하는 사람, 이 시대 세상의 어떤 목적에 맞는 사람,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자녀를 다 맡기면 결국은 자녀를 세상에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세상 흐름에 내어 맡기지 말고 부모가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학교에 보내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걸러내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또 그런 역량이 되신다면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부모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 학부모회의나 여러 모양으로 학교도 운영위원회나 여러 참여할 수 있는 학교 활동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그것도 또한 부모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고 자녀를 보호하는 이것이 부모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들아 이렇게 말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아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로 가정의 모든 책임을 지는 영적인 리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다 질서가 있죠.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정에 나타내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정에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의 이 리더인 아버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이 큽니다. 근데 만약 남편이 하지 않으니까 아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씀대로 양육할 때 아내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이고 아버지가 받아야 될 복을 아버지가 방치하니까 그 복을 아내인 어머니가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는 교회 잘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 왔더니 다 엄마만 있고 그러면 자라나는 남자아이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아, 교회는 여자들이 오는 곳이구나.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가 너는 누구인지 자녀들에게 자기에 대한 그 정체성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한편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이 충분히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 다 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고 그 운명하시기 전에 그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삶을 살아오고 특별하게 뭔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핍박받고 공격이 예수님에게 올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은 먼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맡긴 그 사명, 너는 이것을 주저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말하든 내가 너를 기뻐하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사명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하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날마다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아버지와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그래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 교제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날마다 그 정체성을 아버지로부터 직접 확인받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말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본능적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 압니다. 아무리 그냥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정말 내가 뭐를 하면 기뻐하는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지 아니면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그걸 더 기뻐하는지 세상의 성공을 진짜 원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건지 자녀들은 다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그런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전달하지는 않고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엄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그 일만 한다면 자녀가 무슨 정체성을 갖게 될까요? 아,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몰래도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나는 별로 남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낯선 사람들 가끔 그런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똑같은 새로운 반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이 됐습니다. 모든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처음 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저 선생님은 나를 좋아해. 어떤 아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한 번도 선생님한테 아직 꾸중을 듣거나 혼난 적도 없는데 숨고 두려워하고 선생님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그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이러한 나의 사랑, 나의 정체성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남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유함이 없고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눅들고 방황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이것이 참 오랫동안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아비들에 대해서 오늘 부모님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정체성을 전달하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전달하고 깨닫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이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잡고 아버지 역할을 잡고 빼앗습니다. 아버지들이 너무 일에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너무 없고 아버지들도 그냥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자꾸 맡기게 만듭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돌봄만으로도 별 아이들이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사실 어머니를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진짜 자기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기는 청소년기부터 나에 대해서, 나의 뿌리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진정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이게 그 영적인 문제죠. 대부분의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어려운 일들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기 전에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청소년이 되어서 나의 정체성, 존재를 찾으려고 할 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이미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에게 무관심해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사춘기가 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제가 생겨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나에게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그런 그 마음의 문을 닫고는 대화를 하려고 하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양육의 주체를 맡기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가정 안에서 일한 그 교육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부모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먼저 부모 세대가 나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나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서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상 하라고 말하는 그 동사를 보면 남성형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버지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부모님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부모님의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그 마음에도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도 읽고 함께 삶을 통해서 소통하고 가정 예배 때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삶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새겨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양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다 바르고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방법이 다 각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육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적 권위를 주셔서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모의 그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크게 힘들고 어렵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끌어가서 복을 받고 잘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지만 가정 안에서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더 많이 실망합니다. 권위자들에 대해서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갖게 됩니다. 또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믿음이 계속 지키면 지킬수록 부모님으로 인하여 좌절감을 느끼고 그것이 쌓이면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만약 세상의 나의 지혜와 내 방법으로 자녀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권위입니다. 자녀가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무섭게 하니까 따라오긴 하지만 그 마음에는 상처가 있고 분노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셔서 자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이 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먼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골로새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자녀들이 노엽게 되고 또 그리고 낙심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 내 지혜와 방법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면 관계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칭찬, 격려는 없이 우리가 무조건 엄격하게 혼내고 무섭게만 대하면 자녀가 낙심하게 됩니다. 나는 자랄 자신은 없는데 계속 자라라고만 말하면 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부모님도 조차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엄마, 아빠를 나는 기쁘게 할 수 없어. 나는 노력할 필요도 없어. 노력해도 안 돼.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반항적인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게 네, 세 명의 딸이 있는데 아이를 양육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한 대여섯 살 정도 되었을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좀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잠잘 때 나가서 들어오면 또 자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을 보는 날보다 그냥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오고 이런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없는데 제가 그런 가운데 아이가 잘못한 것이 보이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꾸 혼내게 됩니다. 관심과 사랑 표현한 적은 없으면서 잘못한 것이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자꾸 혼내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잘못한 것을 보고는 또 잘못했구나 이제 매를 들어야 되겠다 아이를 혼내려고 하는데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의 눈을 보니까 아이의 눈에서 말하지 않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그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말하지 않지만 그 눈빛이 너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 근데 저도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억울한 것이 있는 것이 제가 보니까 아내는 사실 저보다 더 무섭게 혼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내가 더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내에게 혼나고 나서는 혼나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웃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혼나면 저는 아이보다 제 아내보다 그렇게 무섭게 혼내지도 않거든요. 더 살살 때립니다. 그런데 아이는 저에게 혼나고 나서는 감정을 풀지 않습니다. 억울해하고 굉장히 그 힘들어하고 마음에 분노가 쌓여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저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왜 그럴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내에게 더 많이 혼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혼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혼나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저렇게 분이 나 있을까? 진짜 그때부터 제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관심과 사랑도 표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첫째 아이가 사춘기가 지나고 지금 이제 20대 청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어렸을 때보다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제가 뭐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관계가 좋아진 것이지만 돌이켜볼 때 계속 그런 관계로 칭찬과 격려는 없이 제가 그냥 함께 보내는 시간은 없으면서 볼 때마다 책망하고 꾸짖고 그런 일만 했다면 어떤 관계가 됐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없이 그 훈계와 책망을 하면 그 어린 자녀가 그 훈계와 책망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고 말씀 그대로 낙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자라나는 우리가 청년 세대에 대해서도 자라나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조금 부모님의 관점에서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그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유치원에 가서도 경쟁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하고 열심히 벌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 학교 생활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평가를 받습니다.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그때는 더 많은 이제 이미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가 말하면 다 나를 평가하는 말 같습니다. 좋은 말인데 조언해 주는 말인데 그것을 직장 상사가 하는 나에게 유익한 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요즘 이 다음 세대, 이 청년 세대가 그 말을 나를 평가하는 말이라고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세대가 직장에 가면 뭘 원할까요? 상사와 말하는 게 싫다고 합니다. 그냥 상사와도 대면에서 말하는 것보다 문자로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직접 대면에서 말하려고 하면 내가 평가받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음 세대의 위치에서 물론 그 말이 100%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없이 훈계만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나를 무섭게 심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아버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생들을 돕는 사역을 할 때 한 남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학생이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사고도 많이 치고 참 부모님의 근심을 많이 끼쳐드렸는데 좋은 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은 없어서 부모님에게 별로 관심받고 사랑받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무관심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의 관심을 좀 받고 싶어서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귀에다가 피어싱을 한 겁니다. 그냥 자매들이 하는 작은 구멍, 귀를 뚫는 정도가 아니라 귀에 뭐 큼지막한 거를 귀를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뭔가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 일부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아버지의 속이 뭐 얼마나 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무 말씀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물론 철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자기의 그 사실 속마음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와 균형 있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육의 방법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지혜와 지식 세상의 방법으로 교훈하고 훈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자녀를 양육할 때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할 때 중요한 것은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교훈하고 또 그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뿐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게 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훈계할 것인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말씀을 믿고 깨닫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부모님은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부모가 이것을 강제로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 체험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책망을 받고 어긋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주는 것보다 그 자녀에게, 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의 뜻과 달리 부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녀가 아니라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훈하고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이 훈계하라는 것은 경고하고 또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못했을 그때에도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 용서가 그냥 방임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면서, 그것을 도와주면서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지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바로 훈계하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는 것, 교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안 될 때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면 반복해서 코칭하는 것처럼 잘할 수 있도록, 남들보다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는 더 느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훈계하는 것은 무조건 잔소리하고 혼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남들보다 더 느리다고 무조건 혼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과 또 사회성, 또 미디어와 여러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바른 것을 바르도록 잡아주는 것입니다. 훈계할 때 우리는 그 자녀들을 무조건 모욕하거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 인격을 무시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잡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자녀 양육을 한다고 할 때 궁극적으로 모든 이 양육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고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분명한 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자녀이기 이전에,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이기 이전에, 세상에서는 인정받겠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에게 종교를 가르치지 강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자녀들을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에게 세상의 우상을 심어서 세상을 종교로 삼아서 세상의 뜻대로 살게 만듭니다. 세상에 그 자녀를 빼앗기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그 자녀를 빼앗기는 겁니다. 세상의 시스템으로 세상의 메시지를 심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자녀를 부모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자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거에는 지나간 과거에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어린이는 없으시겠지만 어버이날을 통해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내가 너를 정말 나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서 그 자녀들 마음에 남아있는 부모님에 대한 오해와 상처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이 심어놓은 부모님에 대한 그 오해, 상처 그것이 씻겨나가고 그 자녀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회복되는 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이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정말 꼭 해야 될 말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사명을 회복시키고 가정이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좀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경건한 자녀들이 일어나서 부모에게도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